우리는 로마서 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을 잘 소개했지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두시고 예수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따라 어떤 사람도 값을 치르지 않고 자격의 근거함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3장과 4장에 쭉 강조된 것이죠. 오늘 우리 5장,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5장의 강조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았죠.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정죄감 아래 짓눌리기보다 예수의 공로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 화평케 되고 화맥케 되는 관계의 회복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무시로 드나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결과다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참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부족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죠. 우리의 무수한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삶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게 두 번째 결과였죠. 오늘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주제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 한 주제만 다룬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세 번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세 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까워야 하는가 하는 거 하나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바라고, 여러분 여기 바라고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이고요. 세 번째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 단어는 5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한규삼 목사님이 약간 다루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느니라. 그 새 꼭지를 가지고 오늘 이 주제 한번 다뤄 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평신도고 저는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가 자신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꼭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도드러지는 소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긴밀한 주제같이 여기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혹 여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장을 다룰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특정한 소수에 제한되어 있는 주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향한 주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소수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가까워야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너무나 가까워서 널 가까이 하고 다뤄야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오니까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봐요. 3장 23절 그 3장 후반부부터 19절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23절에 보면 사람의 비참과 불행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3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자연인의 비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참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은 뭘까? 반대로 그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에 행복의 기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어떤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내 삶의 실제적인 주제인가, 내 삶에 가까이 쑥 다가와야 하는 주제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등장할 때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나오는 단어들. 오늘 첫 번째 꼭지에서는 그거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뭐가 제일 많이 같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고 나오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하고 어떤 단어가 늘 나옵니까? 세세에 무궁하도록,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돼요. 로마서 16장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 나올 때 세세 무궁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은 조금만 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으로 세세무궁하도록,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이 세세의 무궁토록 늘 붙여서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임을, 그 위대하고 그 놀라움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영광은 한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때를 지나면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끝이 없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자주 많이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다룰 때 놀랍게도 고난이란 주제가 같이 나와요. 비교 개념으로. 여러분이 고난이란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3절부터 다룰 때 이 고난이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3절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거니까 이건 많이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고난이란 주제를 다룰 때 영광이란 주제가 같이 등장하면서 대조되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8장과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비할 바 없는데, 그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을 텐데 고난과 영광은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지만,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모든 사람은 꿈꾸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정말 그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길든지,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고 어렵든지 그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도 얼마나 심한 고난을 어떻게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제 18번이 뭡니까?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매가 저보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 결혼을 해서 사는 커플들을 보니까 그 수고와 어려움이 여간이 아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삶에는 정말 수고가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과 뭔가를 맞추어 사는 삶은 수고롭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고가 다르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으로 같이 사는 것에는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견뎌내고 참아내고 잘 감당해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가 보여야 그때부터 삶이 정말 꽉 채워지는, 뭔가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상태가 아닌 꽉 채워지는 만족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 면에서 가짜예요. 자꾸 그런 거 없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함께 부부됨을 지켜내고 같이 가고 더불어 하는 그 삶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배제하고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부요와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게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갈구는 거예요. 직장생활, 뭐 유학,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결혼하는 게 더 바쁘다. 한 자매가 저보고 말했어요. 올해 말에 미국 가게 됐어요. 제가 붙들고 말했어요. 가기 전에 시집가고 가자. 여러분, 정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와 비할 바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이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아무것도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이 뭘 누려도 그런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과 태양을 비교해요. 해와 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이르게 될 우리의 본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서 태양은 생명체에게 결정적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태양은 결정적인 존재인데 그 나라에는 태양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필요 없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부 드러났어요.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시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닫혀 있다가 우리를 향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온 만물과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는 많은 한계와 약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 그 삶의 변화에 큰 동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필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저 좋은 관계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에 머물러서 그냥 좋은 관계의 열매만 따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한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모조품이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본 그대로 더 많이 더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더 제대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제대로 사랑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참 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세상은 힘이 강하고 능하고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가장 연약한 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참 많은 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행복해하셨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함과 상함과 아픔과 많은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참 많아도 행복해하셨다 그런 거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우셨다. 당신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처음부터 가셨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거기다가 중보자의 영광까지 다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복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으로 옷 입으시기를 낮아지고 나를 위하여 낮아지고 종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셨던 그 걸음을 기억하고 깨달은 백성들 속에 그 주님이 원래의 영광으로 옷 입고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이 근대 과학의 모든 모체는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 수학과 통계가 이렇게 발전해서 온 세상에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발전들이 주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놀랍게 더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걸 우린 경험하고 있어요. 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더 뭔가가 탁탁 떨어지고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더 많은 것이 불확실해지고 확실하고 틀림없다고 말할 만한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그런 거 더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에는 자신 있는 영역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틀림없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겼던 영역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런 말 못하겠어요. 저를 믿을 수가 없고 자꾸 더 많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딱 붙들고 요지부동으로 딱 견고하게 붙들고 틀림없이 확실하게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으로 옷 입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져도 여러분과 제가 딱 붙들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당신의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리스도 사건 안에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으므로 틀림없이 성취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성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좋아요? 우린 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존재이고 주님의 큰 그림을 거의 생각지도 못하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그게 정말인 거잖아요. 아들의 값진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 속한 아무것도 잘 모르는 미련한 것들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그런 주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성가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그런 기도 다 정말 정당하고 드려야 되는 거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온 세상이 다 요동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딱 붙들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을 두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어를 충분히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즐거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 가벼운 느낌을 줘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사하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도 있고 한계와 모순도 우리 안에 많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규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그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기쁨,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소유한 것이 아닌데 그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 영광의 얼마나 광대하며 위대함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기쁨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간증하는 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원했던 대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사돈과 집안을 만났다. 우린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세상에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무수한 한계도 경험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이기고도 남는 그 희락과 감격, 여러분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전부 그런 제목만 가지고 다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좋을까 싶은데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 비밀, 그 비밀 때문에 세상에서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제가 우리 남성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자주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맛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물었어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니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냥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니까 그거 행복해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살이 여러분들이 다 겪는 것처럼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다양한 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통과하더라도 상쇄할 수 없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거기에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누군가를 제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내어주지를 않고 끝없이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드려야. 그죠? 주님 정말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해야 정말 교회다움이 있고 성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뭐 책 잡을 만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의 답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세상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감격하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이 되고 50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